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가끔 제 어릴 때 일을 생각하면서 혼자 웃을 때가 있습니다. 1970년대인 그때 생각에는 40년 정도가 지나면은 2000년이 되고 21세기가 되면은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 위로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출퇴근할 것 같았습니다. 새끼밥 해먹기 위해서 밥솥이나 그릇들이 없어도 그저 알약 하나만 먹으면 그날 하루 식사는 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SF 영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살기에 지구는 너무 좁아서 그때는 지구 말고도 우주선을 타고 식민지 행성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주해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황당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졌을 법합니다. 그러나 정말 40년 뒤에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보시기에는 가정생활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빨래를 하기 위해 방망이를 사용했으며 물도 찬물이요 세제가 아닌 빨래비누를 사용했습니다. 여름은 괜찮지만 겨울에 빨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동네 중앙에 있는 우물가에 어머니들이 손이 트면서 빨래하면서도 삼삼오오 모여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그 시름을 달랬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 연탄 갈지 않으면 연탄불 꺼뜨리기가 일쑤고 다시 불 붙이려고 하면은 번개탄의 연기가 자욱해지지 않았습니까? 40년이 지난 오늘날 문명사회는 거침없이 발전해가고 발명에 발명을 거듭하여 우리의 일상은 갈수록 편리해졌습니다. 문화가 변화되는 속도를 보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인터넷망으로 인해 세계의 일들이 24시간 내에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지름 12,700km나 되는 둥근 지구가 마을촌이 되었고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는 40년 넘게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던 카다피 대통령이 곧 물러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뉴스를 통해 실시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이 지나니까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건한 사람을 떠올리면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직 날도 안 밝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갖추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잔잔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걸어서나 자전거를 타고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신방하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녁에도 여지없이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떠올려집니다. 그 인상이 제 무의식 중에 남아있어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제가 가야 할 길도 그렇게 가야 하는구나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목회자를 떠올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방을 가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멀리 가야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전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간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즘엔 예전보다 훨씬 행정 업무들도 많아졌습니다. 도시 중심 사회로 시대가 변해가니까 목회자의 위상도 달라지고 그 이미지도 그만큼 경건하기보다는 일종의 교회 직원이라는 이미지가 교우님들 마음에 더 쉽게 자리매김하고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의 생활도 점점 달라져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경스럽게 여겼는데 집과 교회가 머니까 요즘은 집에서도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옛날에 헌금할 때는 토요일에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어서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 주일날 헌금함 앞에서 기도한 후에 헌금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요일을 따지지 않고도 집에서 헌금을 계좌 이체해서 보낼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옛날과 오늘날을 대비해서 사용하는 말 중 하나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는 어떤 수치를 연속된 물리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대되는 것이 디지털인데 데이터를 한 자리씩 끊어서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점이 없고 좀 더 정밀하게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아날로그형 시계를 많이 갖고 다녔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세 개가 있어서 시간, 분, 초를 가리키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냐고 물으면 우리는 대충 4시 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계는 시간, 분, 그리고 초 단위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본당에도 제 눈 정면에 디지털 시계가 늘 있어서 예배 시간을 정시에 시작할 수 있고 얼마나 시간이 흘러갈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 업무 상황에 따라 공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은 부분에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만 하더라도 전자시계보다 바늘시계가 훨씬 더 비쌉니다. 같은 공장에 있는 시계라도 각종 제어기의 장치나 특수 업무를 위한 시계는 매우 정확해야 하기에 숫자화된 디지털 시계가 달려있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확인하는 시계는 그냥 한쪽 벽에 바늘시계를 걸어두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은 경건이라는 말보다 영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경건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벌써 2000년 이상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경건을 영성이란 말로 대치해서 사용한다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그 개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 경건이란 말이 아날로그 시대의 표현이라면 디지털 문화로 대변되는 오늘날엔 영성이란 말을 더 잘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유라는 말과 세베이아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베이아의 원형은 세보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다 또는 사람을 존경하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유라는 말이 붙어서 잘 경배하다라는 말이 명사형이 되어서 경건이 된 것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성경에 총 15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에서 8회, 베드로 후서에서 4회 사용되었습니다. 총 15회 중에 디모데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합쳐 12회 사용되고 남은 3회 중에 그 중에 한 번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와 부하 중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2008년 5월 25일 주일 예배를 통해 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경건에 대해 이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와 유대교 지도자들을 두고 누가 더 경건한가 묻는다면 외적인 모습으로 보아스는 당연히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외적 모양이나 태도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의 처음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들 예배가 곧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고 좀 긴장된 채로 예배 시작을 준비합니다. 경건이란 말이 이처럼 경건한 외적 태도를 더 지칭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영성이란 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경건이라는 말이 종교화되고 고착화되었기에 우리는 영성이라는 다른 말을 선택하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경건한 척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우리 편에 보면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이지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경건하다 또는 경건한 척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7절에서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겉은 경건한 것 같은데 여전히 입으로는 저속하고 꾸며낸 말들을 하고 있다면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자체가 은밀한 것이 때론 문제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진실성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나도 몇 마디 말해보면 그 됨됨이를 금방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는 상황은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과거 유대 선조들이 겪어온 신앙의 역사를 족보화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로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리석은 말다툼에 빠지게 되고 사변적인 논쟁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정 문제로 담임 목사와 당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장로 권사 임직 투표 때 서로 찍어달라며 찾아다니고 그러다 당선되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헌물을 요구하거나 대놓고 헌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장로나 권사로 선출되지 못한 분들은 마음이 상해서 한동안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면 목사님에게나 교인들에게 자신이 억울하고 또 투표하는데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놓기도 합니다. 20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지났지만 인간의 모습은 이처럼 안 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오늘날 교회의 정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가려고 하는 의인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행동 자체가 늘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 의인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역사나 신앙의 족보를 들고 디모데를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예전에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바울과 교회를 개척하려고 애쓰면서 동고동록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만큼 헌신하였는지는 개인차가 있어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노하우가 있고 믿음 생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한 자신의 경건 생활이 더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집트는 무덤의 천국이라 일컬어집니다. 파라오라는 한 왕의 죽음 이후에 안녕을 위하여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동원되어서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피라미드가 웅장해도 우리들 신앙인의 눈에는 한낱 기념물이요 죽음을 이겨내지 못한 한 사람의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왔지만 언젠가는 갈 겁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가는 곳마다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은 게 참 좋기는 하지만 교회 건물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회 건물이 관광 자원이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생활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럽에는 모스크 사원의 천국이 되어갑니다. 그것도 성당이나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들이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는 처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했다 할지라도 현재가 아니라 과거 역사의 화려함만 말한다면 그 신앙이야말로 외모만 덩그러이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내세우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도 훈련해야 하고 연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경건한 자이겠지. 그렇게 멈춰서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경건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 경건한 사람은 우리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 지칭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당당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육체의 연단, 연습은 금욕적인 수행을 뜻합니다. 바울은 금욕적인 경건의 훈련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유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고 모든 면에서 유익한 훈련은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우승 경기는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죽이느냐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에 실전과 같이 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 긴장감이 늘 흘렀습니다. 바울은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절인 4장 3절에 보면은 당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결혼도 하지 말고 먹는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금욕의 길을 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육체의 금욕이 쌓이면 스스로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되고 자랑이 될 뿐입니다. 그 훈련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자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금욕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2008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시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연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도 기도도 신앙 훈련도 바로 이 통찰력, 즉 경건의 내적 바탕을 다지고 키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지니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 연륜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경건의 외적 모양만 지닌 외식주의자, 다시 말해 이중인격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최선의 길은 말씀과 기도라는 아날로그형 신앙 훈련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변해간다고 해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작은 거리도 아주 오래 걸어 다녀야 했지만 요즘은 아무리 먼 거리라도 비행기나 차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몇 날 며칠을 병 걸리고 고생해서 험산줄령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갔었지만 요즘은 바로 전화해서 바로 얘기를 나누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을 직접 보내셔서 그 방법대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통찰력, 임재의식이라 한다면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때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는 훈련과 신앙 훈련의 공통점은 긴장성 훈련이요 민감성 훈련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는 자세가 바로 민감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시작을 어쨌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목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건을 향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마치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할 사람이 지겹도록 반복 훈련을 통해 실수하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실이 많이 힘들어지면 꼭 기다렸다는 듯이 득세하는 부류가 이단들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단은 신천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천지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자꾸만 찾아오고 괴롭히니까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단들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써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단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긴장성입니다. 현재 바로 신앙이 서지 않으면 심판이 곧 임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찌되었던 신앙인으로 서 있기 위해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모으느라 아주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붙잡아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들의 열심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단들을 칭찬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달려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부지런하게 달려가더라도 분명히 말하지만 이단은 교회의 최대 해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와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윤리조차 무시하고 남의 교회를 제 집처럼 들어와 달려드는 신천지는 결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절실하고 더 간절했던 것은 신앙의 긴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메시지에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주님의 재림과 우리들 몸의 부활에 대해 매우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글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녀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때는 핍박이 심해지니까 또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해서 얻는 게 뭔가? 그저 죽으면 또 묻어주는 일밖에 해줄 게 없지 않는가? 그런 자책과 함께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한 번 더 성도들에게 눈앞에 그려지던 듯한 이미지 용어들을 사용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천사장의 구호 소리에 모두 일사불란하게 도열해 있고 어디선가 양각불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으로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의 기도 제목이 늘 네다섯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또다시 다른 기도 제목으로 대치되고 줄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긴장성이 풀리기 시작하면 나의 양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무시하고서 우리는 하루도 안 되어 흉악한 사람의 얼굴처럼 교묘하게 사기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염두에 두고 연습하는 경건 훈련은 다름 아닌 영적 민감성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 실제로 삶 속에서 가동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 성령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카운셀러로, 위로자요, 격려자로, 그리고 보호자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인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다는 의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가까운 관계자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듣고 계시다가 그저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편의상 우리 혼자 결정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민감성 훈련은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과오, 실수라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부모님은 눈물 쏙 빠질 정도로 아이를 혼내주는 이유는 다시는 그 아이가 오늘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단 한 번만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그 아이가 다시 그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죄로 깨닫고 철저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고 죄인들의 길이었고 악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엄격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의 소리에 성령님의 음성에 조금만 이의를 제기만 하면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합리화가 우리 안에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부분 쌍방 과실인지라 일단 돈이 많이 들기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목소리를 높여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업무를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작업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는 너그러운데 상대방에는 엄격하게 잘잘못을 따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때 훈련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예상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덮어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대화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영성 생활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찾아가는 민감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가족을 이끌고 고향집을 무조건 떠나서 앞으로 안내해줄 땅으로 가서 살아라. 아브라함은 어디 갈지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가다 보니 서울과 부산 거리에 두 배나 더 되는 거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식구들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고생고생해서 가보니 땅이 준비된 게 아니고 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약속하신 땅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후 25년이 지났어야 하나님과 약속한 아들, 그것도 딱 한 명 낳고 주시겠다고 한 땅은 400년이 지났어야 몇 대를 지나 겨우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을 어긴 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들 삶 속에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들 사고 속에서 몇 대를 거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아들 한 명을 주시고는 수많은 약속의 민족을 앞으로도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은 당연히 불합리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쫓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가족이 단번에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것 같아도 수많은 불순종과 후회와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그 훈련 기간이 매우 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브라함 가족을 부르시고 그 영적 민감성을 훈련받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경건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건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지냈던 경건한 두 노인 안나와 시몬이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까? 경건은 오늘날 비인기 단어, 비인기 주제가 되었고 성경에서나 볼 수 있고 전통적인 교회의 전유물로 치부되고 있는 듯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날마다 반복해 가는 것은 바쁘고 쫓기는 현대인들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학교, 영성훈련, 영성치유집회, 영성프로그램, 영성세미나, 영성체험, 영성개발 등 오늘날 영성과 관련된 것들이 마치 보물처럼 별 검증 없이 성도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시대가 디지털화되어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인생은 결코 단거리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남은 인생도 탄탄대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맨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없는 생존 경쟁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마라톤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연속선이 분명한 아날로그 신앙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낙오되어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4일자 신문에 따르면 지구 위로 발사한 전 세계 인공위성은 약 6천여 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최신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 사용하는 칩은 8088이나 286과 같은 과거 오래된 컴퓨터 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컴퓨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오류가 나도 고칠 수 있는데 우주상에 띄워지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증이 확실하게 된 안전한 오래된 칩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컴퓨터가 아무리 처리 속도도 빠르고 성능이 좋아도 오류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분의 1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치명적이 되고 그냥 컴퓨터가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컴퓨터 칩은 속도는 느리지만 안전도는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볼 때마다 좀 신기한 면을 발견합니다. 등록 교인수로 보면은 20, 30대 청년이 40대 이상 작년보다 올해도 계속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보의 세교 소개란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청년들 또한 많이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참 독특한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 가문 이름은 레갑 족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가문을 찾아가서 아무리 포도주를 따라주어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문의 선조격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텐트에 살면서 집도 없이 농사도 짓지 않고 평생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마시지 않은 것을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서 지켜온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경건한 것 같기는 한데 좀 촌스럽고 꽉 막힌 집안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는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범적인 공동체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비록 경건의 모양은 다르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의 훈련만은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더욱 경건해지고 자신들의 경건함이 교만으로 바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개되거나 알려지는 것조차 별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들 또한 동질감을 갖게 됩니다. 40년이 지나니까 모든 게 다 변해졌습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듯이 모두 청춘 같았는데 벌써 우리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만큼 정말 편해졌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하루도 안 걸려서 지방에 내려가 장례식을 참석하고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서 참 편해졌고 놀거리들도 참 많아졌습니다만 유일하게 사람들의 내면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천년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가슴과 마음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면이 많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 목회자도 변하고 교회도 변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 교회 건물은 화려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통찰력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 손에 천국 티켓 쥐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보다 영성이란 말이 더 가슴에 와닿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묶어주는 듯하여도 경건이든 영성이든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외에는 다른 훈련 과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건의 훈련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그 연속성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과거의 화려한 신앙 경력을 나열할 게 많다 하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막닥뜨리지 아니하고 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위가 일주일 한번 교회 오는 것을 넘어서서 나머지 6일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두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직장 다니고 교회 봉사하면 됐지 그 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그 자리에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뭘 해야 하나 멀뚱히 서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올 한 해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영적 민감성을 갖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일에는 이곳에 와서 6일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다운 양심을 걸고 그 양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였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세월을 손꼽아 보니 각자 수십 해가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세상은 40년 만에 참 많이 변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봅니다. 예수는 믿었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찰력과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한 자 비록 세상에 뒤처지는 듯 보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연단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